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배우고 깊이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깊은 감사와 또 찬송이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내용은 그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이 제자와 많은 무리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그런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인성에 이제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한 장례식 행렬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 죽은 사람은 한 어머니의 독자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또 그 어머니는 과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그 죽은 이제 사람은 젊은 청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 장례식이라고 해서 그 분위기가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장례식을 많이 가봐서 알겠지만 어떤 장례식은 계속 울음만 터져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 댁에 자식이 죽었거나 또 젊은 사람이 뭐 죽은 경우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오면 이 본문에 이제 나오는 이 장례식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뭐 굳이 얘기하지 아니해도 능히 짐작할 만한 그런 이제 장면입니다. 일단 외아들이 죽었다. 이것부터가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 어머니에게는. 그런데도 죽은 그 아들의 어머니의 과부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여자란 존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여자가 힘이 있고 또 뭐 큰 소리도 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되었지만은 이 고대 사회 여자는 무시받는 그런 그 존재였습니다. 어떤 위치가 전혀 없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데다가 또 과부란 말이죠. 남편이 없는 그런 과부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는 아예 무시의 대상입니다. 기업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재산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고아와 같이 사회적 약자로 분류된 그런 존재가 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의 경우에 있어서 외아들이죠. 외아들은 희망의 전부죠. 의지할 때라고 하는 아들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죽어버렸다는 얘기죠. 죽었기 때문에 그 과부의 심정이 어떻겠냐는 겁니다. 이건 뭐 말 그대로 슬픔을 넘어서 아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같은 그런 절망, 낙심, 자기도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과부를 이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울지 말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과부의 울음은 말한 대로 자식을 잃은 그 슬픔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터져나오는 그런 울음이자 말이에요. 내 절망과 모든 기대가 다 무너져버린 이제는 살 소망까지 끊어져버린 그런 상태에서 내 의지가 아니고 자동적으로 터져나오는 그런 울음인데 그런 울음이 울지 말아라 이런 말 한마디로 그쳐질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울지 말라는 그 말 때문에 아 내가 울지 말아야지 하면서 울음을 그칠 수가 있다는 것은 자기 의지로 울음을 통제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인데 그런 울음은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울음은 이 과부처럼 어떤 슬픔과 절망적 상황에서 나오는 울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것 말고는 그 과부의 울음을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엇을 줘도 돈을 던져준다 해가지고 그 슬픔이 사라지겠습니까? 무엇을 줘도 그 과부의 울음은 그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 울지 말아라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를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내가 너의 그 과부의 울음을 그치게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까지 담겨있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이 관에 가까이 가서 손을 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을 맨 자들이 이제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면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되고 그것을 본 사람 두려워하면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또 하나님 자기 입에 돌보셨다. 이런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내용을 겉으로만 보면은 이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이 이제 나오고 그리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어떤 자비의 마음이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겉으로 보면 그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 능력 또 예수님의 자비의 마음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 본문에서 죽은 사람을 살린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것 사실이고 또 과부를 불쌍히 여긴 것도 예수님의 어떤 자비의 마음이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뭐 틀렸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내용에서 우리가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장례식이라는 거, 장례 행렬, 죽음의 행렬이죠. 죽음의 문제, 그게 얘기한 대로 인간의 근본적 문제인데 다시 우리가 그것부터 좀 짚고 이 본문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인성에 나와서 묘지를 향해 갑니다. 묘지를 향해 가는 이 장례 행렬은 누가 죽었느냐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 행렬이에요.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비록 젊은 청년이 죽었고 또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슬픔이 더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사실 그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우리가 저울질을 해서 어떤 슬픔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외아들이 죽은 과부의 슬픔하고 또 다른 사람이 오형제가 있는데 오형제 중에 한 아들이 죽은 어머니의 슬픔하고 차이가 있겠습니까? 전혀 차이가 없잖아요. 과부는 외아들이 죽었지만은 오형제 중에 한 아들이 죽었다니 내 형제가 남아있으니까 좀 덜할 거다.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슬픔이나 또 우리가 어떤 그 장례식에서 내 가족이 죽었을 때 그런 슬픔이나 전혀 우리는 슬픔에 저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슬픔이란 본질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 죽음이라는 게 누가 죽었느냐 언제 죽었느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절망과 슬픔에 이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다. 그게 항상 여러분의 그 마음에 좀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차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갓 태어나 죽든 80을 살다 죽든 시간 차이는 결국은 80년에 불과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80년을 더 살았으니까 더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엄밀히 따져보면은 사람이 80년 살았으면은 80년 살면서 죄를 짓고 더 고생한 것, 더 수고한 것 사실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더 죄를 짓고 더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찍 죽었다 늦게 죽었다 이걸 가지고 행복 불행 뭐 복, 저주 이렇게 우리 가늠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나인성에서 나온 장례 행렬은 결국은 우리 모두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먼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과부의 절망적인 그 같은 상황을 통해서 인간의 죽음에 남는 것, 인간에게 인생이 남는 건 결국은 절망과 슬픔뿐이라는 것,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례 행렬을요, 바로 내 자신이 관에 누워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가 뭐 굳이 본문의 이 장례식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접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박신혜 사모님 장례 치렀지만 여러분도 자주 장례식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장례식에 우리가 참석하면서도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이 절대적인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관에 누워 땅에 묻히고 한 줌의 가루가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도 나는 여전히 뭔가 죽음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더란 얘기죠. 어떤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걸 소유와 소비에서 찾으려는 현대 사람들에게요. 그러니 얘기한 대로 본질적인 문제인데 절대적인 문제인데 이 죽음의 문제는 아예 생각조차 하기 싫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예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는 것 자체를 뭔가 달갑지 않게 여기는 거죠. 어두운 얘기다. 어떤 그런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TV 틀면은 질병과 사고로 죽은 그런 사람들에 접하지 않습니까? 누가 죽고 몇 명이 죽고 어떻게 죽고 TV만 틀면 그런 얘기 접하는데 나는 아닐 거라는 거죠. 난 아닐 거다. 나에겐 저런 일이 없을 거다. 나는 편히 살다가 늙어서 편히 죽을 거다. 꿈 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 항상 나를 그렇게 속였는데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는 거죠. 난 안 그럴 거야.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내 자신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바로 어떤 그 죽는다는 것, 죽음이라는 그 길이라는 이 절대적이고 준엄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잊는다고 해 사라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분명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매일같이 난 죽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난 죽는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저 쓸데없다. 몸도 쓸데없다. 뭐 이런 식으로 비관적, 염세적인 그런 생각에 빠져 살라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 인간의 본질적인 그런 문제인 그 죽음이라는 것을 외면하고서 그걸 멀리 떨쳐놓고서 신앙적인 삶의 깊이에는 못 들어간다 그겁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 별 탈 없이 잘 먹고 잘 사면 된다 자꾸 이런 생각이 이제 몰두해 있는데 근데 사람이 별 탈 없이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해도 역시 때가 되면 죽는다는 얘기죠. 때라는 게 딱 닿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란 게 겉으로 보기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뭘 먹었냐, 뭘 입었냐, 뭘 마셨냐, 좋은 걸 다 누리고 살아가도 늙어가고 있고요. 병들고 있고요. 그렇게 죽어요. 뭐 누구 탤런트를 보고 동안이다. 뭐 실제 나는 40인데 보이고 20대밖에 안 보인다 그러면서 동안이 되고 싶어서 바르고 가꾸고 이래 하지만은 그 겉짓 동안이 뭐합니까? 속이 젊은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어르신 그렇습니다. 그러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뭐 그러니 말거니 하고 있는데 겉은 어르신이지만 속은 50대입니다. 아직까지 팔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삶이랑 자꾸 외적인 것에 매이다 보니까 내 속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실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이걸 잊고 있다는 거예요. 겉이 젊어 보이니까 속이 젊은 것처럼 착각하는데 전혀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착각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겉이 젊으니까 오래 살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광고도 마찬가지죠. 화장품 광고 예쁜 처녀들이 나와가지고 광고하면은 아, 나도 저걸 바라면 저렇게 예뻐지고 젊어지겠구나 착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싸도 이제 사처 바르는 것이죠. 근데 백날 발라봐도 속이 젊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 결국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결국 늙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 내가 한 발 한 발 걷고 있다는 거, 그걸 뭔가 잊고서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이 죽는다는 그런 하나님이 정한 법칙, 절대적인 문제 앞에서 신자가 생각해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을 초월한 생명의 문제죠. 신자가 이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죽음에 대해서 외면하고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고 살기 때문에 생명의 문제에 자동적으로 관심이 멀어지는 것이죠. 이 생명의 문제, 관심이 멀어진다면 그것도 뭘 의미하겠어요? 나의 생명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는 얘기죠. 자, 여러분은 나인성에서 나오는 장례 행렬이 향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뭐, 묘지지 않습니까? 공동묘지. 그 길로 향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서 할 게 뭐겠습니까? 죽은 아들을 땅에 묻는 것이죠. 그 장례 행렬을 막거나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장례 행렬을, 그 묘지로 가는 행렬을 막을 수가 있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목적이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장례를 갈 수 있는 거기는. 근데 예수님이 그 행렬을 막으시더란 얘기죠. 그리고 관석에 있는 청년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한 청년이 일어납니다. 그 일어남으로 인해서 장례 행렬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길이 이제 바뀌어지는 것이죠. 다시 수용으로 되도록 들어가는 겁니다. 희망과 기쁨의 상태에서. 그게 믿음의 세계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지금 그런 세계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나 오셨다면 우리는 계속 장례 행렬로 묘지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심으로 인해서 그 묘지로 가는 장례는 끝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 복의 세계라 그 말입니다. 그게 뒤바뀐 인생이란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 같은 은혜와 복을 다 몽땅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더란 얘기예요. 그 같은 세계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그 이유가 뭐냐? 얘기한 대로 도무지 어떤 인간의 본질적 죽음에 대해 생각지를 아니한다. 그게 하나의 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관석에 누운 청년은 죽음의 길이죠. 이제 죽었고 크게 묻히는 그게 그 길인데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은 것이고 절망했던 과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절망에서 건져 받습니다. 이것이 이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뒤바뀌는 인생이에요. 그 장례 행렬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뻔하지 않습니까? 원래 가던 대로 죽음을 안고 관을 메고 묘지를 향해 갔을 것이고 땅에 묻혔을 겁니다. 모든 인생이 그 길로 계속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그것 때문에 죽음의 생명으로 뒤바뀐 것이고 절망의 소망으로 뒤바뀐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다들 어떻게 고백합니까? 죄로 인해 죽었어야 될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 구분했다. 이래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생명에 들어가 계신 예수님입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을요, 그냥 교리적인 그런 차원으로만 생각하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현실이니까, 실제적인 문제니까. 이게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실제고 현실이라면은 나의 길을 그 죽음의 생명을 뒤바뀌어 놓으신 예수님이도 우리에게 실제고 현실이에요. 단지 기독교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길을 생명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오직 한 분이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인데 그 유일한 그 한 분을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가 만났다 한다. 만났다.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 주님을 나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에게 함께 했다. 내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그 같은 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이냐.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 만나도 그만이고 안 만나도 그만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게 만남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 자체를 죽음이라는 걸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삶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느냐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이루는 것으로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인생 되는 것도 좋죠.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원한 것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 가는 길을 생각해보자 그 말입니다. 모든 걸 이루어도 이루면서 가는 길이 뭐냐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해봐야만이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이걸 좀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준 일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은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을 예수께 보내서 초청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은 예수님이 과부를 만나 주심으로 되어진 일이에요. 예수님 만나신 겁니다. 과부가 예수를 알고 초청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과부를 만나 주신 것 때문에 울음만 있고 절망만 있고 묘지랑이 가던 장례행이 뒤바뀐 것이에요. 과부는 예수 관심 없습니다. 슬픔이 가득 있는데 무슨 예수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도 없고 그냥 묘지만 가는 것인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다가오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원이 함께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께 관심을 두고 내가 예수를 쫓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군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들어와서 만나신 것입니다. 죽음에는 여러분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죠. 그 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있는 은혜고요. 그 은혜 안에 있다는 우리를 돌아볼 때에는 그 자체 기쁨이고 그게 찬송이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달라진 게 어쩌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왜 인생은 항상 그대로냐? 내 그 삶을 인생을 돌아오면은 짜증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이 없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을 기분 상하게도 하고 얘들로 귀찮을 때가 있고 우울해지고 뭐래도 뭐 좀 즐거움이 없고요.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을 것이고 우리 주변에도 다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잘 먹고 잘 산다 해가지고 해소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아도 여전히 똑같이 짜증내고 살고 평안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삶에 만족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해결책이란 게 딱히 없어요. 내 환경만 좋아지면 나아질 거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해결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떤 분이냐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인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란 얘기예요. 그 인생의 보람이라는 것 즐거움이라는 걸 자꾸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것 더 많이 누리는 것 이걸로 찾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인생으로 바꿔주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 말입니다. 결국 길은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대로요. 우리의 인생이 죽는다는 그 곳을 향해서 간다는 그 사실부터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 마지막에 맨 끝에 서서 남는 게 뭘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관 속에 누워있는 청년이 살아있을 때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죽어서 관 속에 누워있는 청년에게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이더란 얘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모습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죽음에서 의미 있는 건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은 예수님을 만남으로만 주어진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내 인생에 죽음을 향한 내 인생에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죽은 청년을 살렸을 때에 이제 모든 사람 그걸 보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광 돌리면서 하는 말이 큰 선지자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영광 돌렸는데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은요. 예수님을 큰 선지자가 다시 자기들이 살아온 것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구약의 한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가 사렙다에 사는 과부의 죽은 외아들 살리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또 왕하에는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수넴에 산 어떤 부인의 아들을 또 살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한 큰 선지자는 아마 엘리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살린 아들이 본문처럼 과부 아들이고 또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로 간 엘리야가 다시 왔다는 얘기죠. 그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과부 아들 살린 것을 보고.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이제 나타나서 그 과부의 아들 살린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신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절망과 슬픔에 있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큰 선지 다시 보내가지고 구원하신 것으로 그렇게들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몰랐지만 기적을 보면서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을 지금 찬양을 한 거예요. 완전히 죽어버린 인간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그들이 이제 목격을 한 것이죠. 그것이 사람들을 두려움이 있게 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 두려움은요, 단지 어떤 감정적 공포, 무서움, 그런 상태가 아니고 세상에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에도 사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단지 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을 목격해도 어떻겠습니까? 신기하고 야 놀라운 그런 일로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 존재성을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일을 경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걸 정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걸 경험했는데 그걸 뭐 야 신기하다. 이렇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두렵다. 전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의 공통적인 반응이 바로 그거였지 않습니까? 두려움이란. 모세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두려움이었어요. 난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도 나를 떠나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신기한 체험으로 자꾸 우리는 간주를 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기한 일을 경험하고 싶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는 신기함이 아니고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떳떳할 수 없는 심판받을 죄인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항상 그게 우리의 그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면서도 두려움보다도 단지 구원받은 기쁨만 달랑 있다. 이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또는 하나님의 실제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고 단지 기쁩니다. 기쁩니다. 이렇게만 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어쩌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경험된 것이라기보다도 단지 관념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만 있는 거죠. 그냥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럼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증거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은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살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는 실제 죽은 사람을 다시 사는 그런 일이 없겠죠. 뭐 간혹 그런 기적을 뭐 있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건 다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고요. 죽은 자가 사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께 일어난 그 일이 뭔가 하면은 죽은 자가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생명의 사건이 있게 된 거예요. 그 생명의 사건을 속에 품고 있는 게 신자라면 말입니다. 그 생명의 사건 없는 자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한 생명의 사건을 경험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자유케 하느냐? 이렇게 반문한 것과 똑같습니다. 뭔가를 모르고 있는 거죠. 내가 아직 살아있다. 나는 아직 안 죽었어. 이래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죽음과 따로 떼어놓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죽긴 죽겠지만 아직은 안 죽었다. 뭐 말은 맞죠. 말은 맞는데 이건 근시안적인 사고입니다. 인간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몸이 살아있다고 해서 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몸이 살아있다고 해도 인간은 죄로 인해서 저주라는 울타리에 갇힌 사람이고 그 울타리에서 해방될 수 없는 게 우리들인데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시고 그로 인해서 나를 살렸다는 겁니다. 그 죽음에서 나를 끄집어냈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나를 살렸습니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거야 말이죠. 그걸 빼놓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얘기합니까? 그걸 빼놓고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했습니다. 이런 그 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이라는 게 나에게 일어난 실제적인 기적을 우리가 믿어진다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험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아니고는 그런 게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진정한 찬양은 두려움에 의해서 나와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 이걸 진심으로 믿는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사는 걸 돌아보면서 내 가는 길의 방향은 항상 바르게 하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믿는 것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바로 가고 있는지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체를 무시한다거나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얘기하면서도 내 멋대로 살고 있는 그 삶에 대해 돌아보지를 아니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이 그냥 말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에서 나오는 장례 행렬을 만나심으로써 울음과 절망과 죽음만 있는 그 장례식이 어떻게 달라졌느냐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장례식은 그걸로 끝이 났고요. 죽음이 사라지고 생명의 현장이 되었고 절망과 울음도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이 되었다는 것. 이게 예수를 만났을 때 주어진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청년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죽은 청년을 일으켰습니다. 청년 스스로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이 청년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 말씀을 오늘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킨 것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를 예수 안에 산 자다 이렇게 읽었지 않습니까? 육신은 결국 벗어야 될 그런 몸이지만 우리 영혼은 주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이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란 말이죠. 왜? 주 안에 살았다. 살렸다. 나를 산 자가 되게 했다. 이 말씀 자체가 이미 장례식 끝났다 그거예요. 이런 기쁨과 그 소망의 일에 비하면은 세상의 일은 사소한 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 기쁨과 소망에 전폭적으로 머물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 땅의 일이 더 큰 문제로 다가와지는 것뿐이죠. 그래서 항상 슬퍼하고 울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예수를 찾더라는 얘기죠.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게 힘든 이유가 내 환경이 나쁘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에 몰두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환경이 나빠서 사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도무지 먹는 것, 입는 것으로는 족할 줄 모르는 그런 욕망의 존재라는 이게 우리 문제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저주화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 안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오셨고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고 정말 부정한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살렸습니다. 산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가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포가 아니고 경외심입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경외심이에요. 이런 신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세계 안에 있을 때 신자는 먹는 것, 입는 것이 있는 것으로 족하다.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뭐 계속 그런 믿음의 상태에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세상을 향해 자꾸 달려간 우리를 붙드시면서 참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결국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그런 생명의 사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신자라는 것을 돌아보시고 죽음이란 문제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뭐가 달라졌는가 다시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별것 있습니까? 장례식을 향해 가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다 죽음 안에, 저주 안에 갇혀 있는 것인데, 이런 우리 인생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이 죽은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이젠 저희들 주 안에서 산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고 있음을 돌아보게 하시옵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껏 우리가 경험하고 또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 일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힘든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 주님의 구원, 우리 주님의 은총 안에서 기쁨과 또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